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서 회복의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준수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입각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오와 결단과 말씀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만 그 다짐만 가지고는 회복이 아직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 이후에도 계속 되어져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절을 보면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 보면은 두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목. 뭐 두목이라는 말이 뭐 깡패 두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 그런 측면에서 두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목이다, 백성의 두목들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도자라는 말이죠. 근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백성을 다스리는, 관할하는 그런 어떤 민장, 방백, 다스리는 자들, 관원들을 총칭해서 이 지도자들이다, 두목이다 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을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지금 거주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거주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은, 거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한 지역에서 살았다, 거주했다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정말 누구나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이 성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였지만 특별히 이 예루살렘, 이 성이라는 곳, 이 도시라는 것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노략을 받고 다른 나라들이 침입해와서 이 나라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뭐 각양각색의 모든 보화라든지 뭐 필요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도시, 황폐한 도시, 뭐 집도 없고 이곳은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 두목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 지도자들이 하는 민장이나 방백이나 이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바벨론 파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이 사람들, 본토 고구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10분의 1, 다는 아니죠.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왜 이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까? 이 성이 그냥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성,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성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성에는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 거룩한 성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그 거룩한 성 주위에서 거주하게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구되고 그곳에서 모여 사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합니다. 근데 다가 아니라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하는데 그 중에 이 10분의 1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 10분의 1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에요. 이 제비 뽑아 당첨되는 것은 누구나가 당첨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당첨되기를 싫어해요. 제비 뽑히면은 내가 살고 있었던 집과 터전과 삶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이주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그 도시에 가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음식도 제대로 없고 살 집도 없고 입을 곳도 없고 뭐든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이 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또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당첨된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예배 드리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이 희생하며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전이 있는 하나님 그런 성전이 있는 곳에 가까이서 결국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이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 바로 그러한 삶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10분의 1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 바로 이 성전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예배를 그 예배, 성전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보이는 성전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제비 뽑아서 결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들 10분의 1이 거룩한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황폐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그곳에 가서 새로운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혀서 10분의 1로 되어진 이 사람들은 기꺼이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비 뽑아 10분의 1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인간적인 결단, 우연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서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결국 결정되어진 이 사실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제비 뽑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비 사람들이 뽑아 이거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결정했으면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겠어요? 이건 분명히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이 됐으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10분의 1이 된 것 같아. 내 집을 다 버리고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내가 왜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곳에 가서 내가 왜 살아야 돼? 암만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암만 그곳에서 제사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돼? 그건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야 라고 하면서 그것은 인간적인 결정이다. 사람들의 어떤 주사위나 사람들이 어떤 제비를 뽑아서 되어진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 사람들은 제비 뽑아 되어진 이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 뽑혀진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되어진 일, 결정되어진 일, 합의되어지고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바를 우리가 추진하고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대다수의 메조리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정되었는데 그 결정된 바가 아 이건 내 뜻하고는 무관해. 내 뜻하고는 관계없어. 이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내 뜻이 아니야. 이러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럼 어떤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어디 세웠어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에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카톨릭의 신앙 고백과 달리해야 돼요. 카톨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인간의 그 베드로는 사람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 반석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세워진 이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결정이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뜻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비 뽑았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어쩌다가 된 것이지 내가 여기 왜 그곳에 가서 살아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이 도성에 왜 내가 가서 희생하면서 왜 살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제비 뽑기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사도행전에서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배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나중에 누굴 뽑냐면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근데 마띠아를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사도들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먼저 거기서 보면 마띠아를 뽑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띠아를 뽑게 되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당첨되어서 결국 주의 사도들 열두 사도의 그런 대열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비 뽑는 거 인간적인 방법 같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결정이라고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곳을 바라보면서 성전 중심,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이런 각오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한 이후에도 정말 그들의 삶의 모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성전 중심,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 중심적인 삶, 나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맞춰주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 중심, 내 우선순위에 살면서 한켠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복되어진 그런 성도들로 살아간다면, 살아가야 된다면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두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여전히 나의 우선순위는 세상, 여전히 나의 우선순위는 나, 여전히 나의 우선순위는 자녀들, 여전히 우선순위는 세상의 재물, 보이는 것들, 거기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 안주시키는 거,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바람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된 회복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경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우선순위, 여기 백성들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런 희생과 헌신의 결단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 같다고 생각하는 제비 뽑는 거, 결코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의 모습들이, 회복의 이런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맡은 바, 자기들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성전 주위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주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4절서부터 나오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 3절 하반부에 그 지방의 지도자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 행정관리들이었습니다. 행정관리들이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이름이 열거됩니다. 베레스 자손, 뭐 우시아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행정관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거주하는데, 베레스 자손은 468명, 그리고 다 그리고 또 468명이고 베냐민 자손은 8절에 928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의 명단도 또 나옵니다. 스라야라는 사람, 아다야라는 사람, 아마세를 중심으로 해서 10절에 보면 822명, 242명, 또 13절에 보면 128명, 상당히 제사장의 그런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성문지기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의 수요는 248명이고 18절에 성문지기의 수는 172명입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모여서 각기 자기들이 맡은 것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각기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 지방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반 평민의 지도자들이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아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런 어떤 예루살렘의 성 문지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자기가 맡은 바 하나하나 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면서 그거에 최선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성문지기. 우리 생각에는 성문지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얘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이 감사하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찬양하다. 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 찬양대를 인도하는 그런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 안의 일과 바깥 일은 좀 다르죠. 근데 전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은 어떤 거냐면 성전세를 걷고 십일조를 거두는 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 성전을 유지시키고 보수, 성전의 보수와 관계된 일이 성전 바깥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궂은 일, 관리하고 행정적인 물, 뭐 이런 정말 하찮은 일, 여러 가지 손이 가는 어떤 노동 같은 것들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치우는 일도 다 될 수도 있겠죠. 청소하는 일도 될 수도 있겠죠. 성전 안의 일은 또한 제사장을 수종 들며 그 성전 안에서 제사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을 돕는 일이 성전 안에서 또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12절에는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은 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 안에서 일하는 형제들 그리고 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각기 나눠집니다. 자기가 할 그런 어떤 파트가 부분들이 다 달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사람들의 눈에는 아 이것이 큰 일이다, 이것은 귀한 일이다, 그것은 작은 일이라고 구분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시기에는 전 안에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거나 전 바깥에서 여러 가지 뭐 노동이나 코드레이드하며 청소나 이런 여러 가지 관리일 그런 모든 어떤 성전세를 거두는 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각기 맡은 바를 다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성전 중심의 삶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 자기가 맡겨진 바를 다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찬양의 일이든지 그것이 성전과 관계된 일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문지기와 같이 성의 문을 이렇게 닫고 여는 이런 일에게까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런 일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또한 판단을 받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다,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전 중심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성전 중심을 통해서, 그 예배, 성전 중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청소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청소하는 일들, 그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일들, 아니면 미디어에서 이런 찬양할 때 돕는 이런 역할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분야나 어떤 파트가 다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라는 이런 사고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나에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게 내가 없다 할 게 없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정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미처 우리가 찾지 않아서 정말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자기 맡은 바에 먼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말씀을 준수할 것을 결단하고 희생적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결단하는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결단이 없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찾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삶을 살고 나의 어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나의 우선순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감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먼저 자기들이 맡은 바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배치됐습니다. 10의 1분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고 거기 또 2절에 보면은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예루살렘에 자기가 직접 가서 그곳에서 헌신하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희생적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마땅히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 바를 깨닫고 찾게 되고 그 맡은 바 사명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각기 자기들이 맡은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인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희생하고 자원하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자기 어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고 희생하겠다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할 바를 주십니다. 깨닫습니다. 인식 이런 머리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다 못해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지 않은 성흥 문지기와 같은 일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을 성전 바깥에서 하는 일들 노동들 허들의 일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각오가 먼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그 사명감을 찾게 하시고 그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결단 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를 찾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회복하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되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뭐 베냐민 사람, 유다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달란트대로 그들이 일을 합니다.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제 마을과 들로 말하면 25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 고을에서 마을에서 흩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25절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랄 아르바 그 주변 동네들과 다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수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희생하고 자기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데, 이제는 25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흩어져 삽니다. 왜 이런 흩어져 사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각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흩어져서 사는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그 마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시글락, 무고나, 이 시글락이라는 이름들, 부엘삽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고 30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바벨론에서 망하기 전에 그들이 살던 지역, 광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부엘사바, 흰놈의 골짜기, 부엘사바, 하할수활, 이런 시글락, 이건 예전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때 붙여진 지명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명은 지금 이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지명이 아니라 예전에 몇백 년 전에 벌써 그 조상들이 살았을 때 지명, 그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를 잃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본토 고국을 떠나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전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광과 지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 영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영광과 지위와 신분과 그 축복과 그 모든 약속들이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지명을 다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백성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할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은 말씀과 말씀에 근거해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회복합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회복, 이 영광과 이 신분과 이 지위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회복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 상징적으로 말해주었냐면 예,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분과 지위와 영광과 축복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브라함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 속에서 봤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계시 속에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 주신 계시 가운데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못 바라봤어요? 모세 시대에 예수님 없었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에 그 모세 시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 속에서 벌써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란 건 영어로는 Old Testament, 약속의 옛날 약속이고 과거의 옛날 약속이고 New Testament,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로운 약속의 신약입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전히 회복하시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언약의 그 모든 신분들, 지위, 축복, 영광,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지명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씁니다. 다시 써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다 그 지명만 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약속이 예전 내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회복의 약속이 반명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런 신분과 지위와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야라는 그 회복의 소망을 그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 속 안에서 그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옛 지명을 다시 사용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를 믿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 지명을 사용했다는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과거 옛날에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가 아닙니다. 옛날에 주셨던 그 약속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불변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신약의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스토리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마땅히 이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이고 신약이다라는 이 어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